VOA 세계 뉴스입니다. 북한에 나포돼 러시아 어선에 승선했던 한국 선원들이 11일 만에 한국으로 귀환했습니다. 한국 통일부는 러시아 어선 샹하이린 8호가 28일 오후 1시 12분경 한국인 선원 2명과 러시아인 선원 15명 등 선원 17명 전원을 태우고 속초항에 입항했다고 밝혔습니다. 나포 당시 엔진이 고장난 상태였던 선박은 임시 수리 조치한 뒤 27일 오후 7시 북한 원산항을 출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 정부는 선원들에 대한 건강검진을 마친 뒤 합동조사를 벌여 구체적인 단속 경위 등을 파악할 계획입니다. 한국 통일부는 북한 측이 한국 국민을 포함해 인원과 선박을 안전하게 돌려보낸 것에 대해 인도주의적 견지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밝혔습니다. 홍콩에서 28일 범죄인 인도조례, 일명 송환법 개정에 반대하는 시위가 또다시 열렸습니다. 수천 명의 시민들이 이날 집회에 참석한 가운데 홍콩 경찰은 홍콩 주재 연락판공실에 바리케이트를 설치한 시위대를 해산하기 위해 체루탄을 쏘는 등 강경 진압에 나섰습니다. 앞서 홍콩 경찰은 이번 집회를 불허했지만 집회가 예정대로 진행되면서 경찰과 시위대가 충돌했습니다. 전날인 27일에도 주최 측 추산 28만 명 이상이 참여해 위안랑역 인근 도로를 점거한 채 행진하면서 지난 21일 벌어진 폭력 사건을 규탄했습니다. 시위대는 당시 홍콩 전철역에서 시민들을 무차별적으로 폭행한 흰 옷을 입은 정체불명의 남성들과 이들에 대한 경찰의 미온적인 대처를 비난했습니다. 당초 경찰은 시위대와 반대 세력 간 충돌을 우려해 집회 금지를 통고했지만 시위대는 예정대로 진행됐으며 저녁 무렵 경찰이 시위대를 강제 해산하는 과정에서 체루탄과 고무탄 등을 사용해 일부 부상자도 발생했습니다. 또 11명은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유럽의 페르시아만에서 유조선들을 보호하기 위해 함대를 파견하는 등 해군 동맹을 추진하는 데 대해 이란 정부가 반발했습니다. 알리 라비에이 이란 정부 대변인은 28일 유럽이 페르시아만에 함대를 파견할 계획이 있다고 들었다며 이는 적대적인 메시지를 전달한다고 비난했습니다. 또 이는 도발적인 행동으로 지역의 긴장을 고조시킬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지난 19일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에서 영국 유조선 스테나 임페로호를 억류하면서 이란과 유럽 간 긴장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영국 제러미 헌트 외무장관은 이란의 영국 유조선 나포를 국가 주도의 해적 행위로 규정하고 유럽이 주도하는 다국적 해군 동맹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미군도 최근 호르무즈 해협을 향해 가는 선박의 안전 확보를 위한 미군 주도의 연합체를 결성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27일 공정선거를 촉구하는 시위가 열렸습니다. 시위대는 선거당국이 오는 9월로 예정된 지방선거에 유력 야권 인사들의 후보 등록을 거부한 데 대해 항의했습니다. 경찰은 허가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시위 참가자 천여 명을 각종 위반 사항으로 체포했다고 타스통신 등 러시아 현지 언론이 전했습니다. 모스크바 시 당국은 이번 시위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단호히 대처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날 시위에 앞서 야권운동가 알렉세이 나발리는 지난 24일 이번 시위를 주동한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앞서 러시아 선거 당국은 오는 9월 8일 열리는 모스크바 시의회 선거를 앞두고 야권 후보들이 충분한 유권자의 추천을 받지 못했다며 후보 등록을 거부한 바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미국 알래스카주에서 진행한 장거리 요격미사일 발사 시험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됐다고 양국이 밝혔습니다. 베냐민 나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28일 에로드리 장거리 요격미사일 발사 시험으로 이스라엘이 이란과 다른 적대국에서 날아오는 미사일을 격퇴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에로3 미사일은 이스라엘이 미국의 항공기 업체인 보잉과 공동 개발한 최첨단 요격 시스템으로 지난 2017년 처음 실전 배치됐습니다. 에로3는 대기권 밖에까지 날아가 핵탄두를 창작한 적의 장거리 탄도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는 책입니다. 미얀마 정부 대표단과 로힝야 지도자들이 로힝야 난민 귀환 문제를 놓고 8개월 만에 협상을 시작했습니다. AF통신은 미얀마 정부 대표단이 27일 방글라데시 쿠투팔롱 난민 캠프를 찾아 로힝야족 지도자들과 만났다고 보도했습니다. VOA 세계 뉴스 김현숙입니다. 곧이어 영화 동네와 인물 아메리카, 미국 문화 속으로가 방송됩니다.
정원이 딸린 아파트에서 살고 싶은 브론테, 미국에서 음악을 하고 싶어 프랑스에서 건너온 조지. 둘은 영주권을 얻기 위해 위장결혼을 하는데 이민국 인터뷰를 보는 날, 브론테가 쓰는 화장품 크림을 묻자 조지는 이렇게 말합니다. 모나코, 아니 몬테카를로, 항상 그 답을 잊어버려요. 안녕하세요. 영화와 음악이 있는 곳, 영화 동네 이운영입니다. 오늘 함께할 영화는 1990년 개봉한 미국 영화 그린카드입니다. 호주 출신의 피터 위어 감독이 제작한 코믹하고도 낭만적인 애정 영화인데요. 프랑스 배우 제라르 드 파르디우와 미국 배우 앤디 맥도웰이 주연으로 출연했습니다. 한국에서는 녹색카드라는 이름으로 1991년 개봉했는데요. 각국의 참여진을 할리우드에 성공적으로 안착시켜준 멜로 영화입니다. 미국 영주권을 얻고자 하는 프랑스인과 넓은 온실이 딸린 아파트 살림집을 갖고 싶은 미국인 여성이 그린카드를 받기 위해 위장결혼을 하지만 온갖 일이 뒤엉켜버리는 로맨틱 코미디 영화 그린카드 지금 만나봅니다. 솜씨 좋은 원예가인 브론테는 온실이 있는 아파트를 얻고 싶어 하는데 그러려면 혼인 증명서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위장결혼을 하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위장결혼의 상대가 될 남자는 프랑스 출신 작곡가 조지 포레. 사랑하는 여인을 잃고 방황하다가 미국에 정착하기 위해 위장결혼으로 영주권인 그린카드를 얻으려고 하는데 아프리카 카페에서 처음 만난 두 사람은 곧장 혼인신고를 하러 가고 그렇게 서류 절차가 끝나자 둘은 다시는 만나지 않을 것처럼 인사를 하곤 헤어집니다. 하지만 이민국에서 위장결혼 단속을 강화해 검증 절차가 까다로워지고 어느 날 두 사람이 같이 살고 있는지 불시에 검문을 나오는데 간신히 조지와 연락이 돼 집으로 급히 불러들인 브론테. 이민국 직원 앞에서 태연한 척 연기를 하지만 직원은 수상함을 느낍니다. 2차 면담에서는 완벽하게 연기하기 위해 두 사람은 동거를 시작하게 되고 각자 인생의 세세한 부분까지 말을 맞춰보기로 하는데요. 그 기간 동안 브론테의 친구를 소개받거나 둘만의 시간을 즐기기도 하고 또 격렬하게 싸우기도 하면서 두 사람 사이에는 점점 미묘한 기류가 흐르기 시작합니다. 2차 면담 전날, 브론테의 애인이 집으로 찾아와 자고 가겠다며 떼를 쓰고 숨어서 듣고 있는 조지는 홧김에 자신이 남편이라고 밝혀 둘은 크게 싸우게 됩니다. 2차 면담 날, 둘은 최선을 다해 면담에 응하지만 조지의 실수로 인해 둘의 관계를 들키고 맙니다. 그리고 조지는 자신만 처벌을 받기로 결심하는데 그 사실을 모르는 브론테는 작별 인사를 하자며 나오라는 조지의 편지에 처음 만났던 아프리카 카페로 나가고 둘은 서로를 보자마자 키스를 나누고 마음을 확인합니다. 방금 배경음악으로 들으신 곡은 영화 그린카드 수록곡 중에서 헨스 짐머의 Restless Elephant, 날뛰는 코끼리들이었습니다. 영화 그린카드는 미국 프랑스 합작 영화로 죽은 시인의 사회, 트루먼 쇼로 잘 알려진 피터 위어가 감독과 각본을 맡았습니다. 이 영화는 평론가들에게 호평을 받았는데요. 1980년대에서 90년대에는 기회의 땅인 미국에 정착하려는 인구가 급격히 늘었습니다. 위장결혼 또한 빈번한 문제였죠. 이 영화는 그 문제를 소재로 삼아서 남녀 간의 싹트는 사랑을 주제로 했습니다. 위장결혼 부부의 영주권 사기극이란 주제는 로맨틱 코미디 소재로 다소 뻔할 수 있지만 앤디 맥도웰과 제라르드 파르디우라는 두 배우를 주연으로 캐스팅해 예상외로 많은 수익을 거뒀습니다. 노래 한 곡 듣고 계속해서 이야기 나눠봅니다. 영화 그린카드 수록곡이죠. 그린하우스, 온실 듣고 오시죠. 영화 그린카드에 출연했던 배우들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프랑스의 국민 배우 제라르드 파르디우는 이 영화를 통해 할리우드에 진출하게 됩니다. 이 영화는 흔한 소재인 만큼 배우들의 연기에 주목할 만한데요. 연기력 논란으로 힘든 시간을 겪고 있던 앤디 맥도웰은 이 작품을 통해 한층 발전된 연기력을 보여줘야 했는데요. 로맨틱 코미디 영화인 만큼 평범하고 소소한 일상을 사는 미국 여자를 훌륭히 표현해냈다는 평을 들었습니다. 남자 배우인 제라르드 파르디우는 이미 자국인 프랑스를 비롯해서 유럽과 아시아에서는 인지도가 높았는데요. 이 작품으로 미국 진출을 목표로 했고요. 영화 그린카드 이후로 할리우드에서 인기 스타가 됐습니다. 이야기가 전개될수록 깊어지는 두 사람의 감정 연기가 괄목할 만합니다. 노래 듣고 옵니다. 이번에 들려드릴 곡은 카페 아프리카인데요. 카페 아프리카는 친구의 소개로 처음 조지와 브론테가 만난 곳이죠. 여기에서 만난 뒤 이민국 직원들과 아파트 직원들에게 사하라 사막이 있는 아프리카에서 만난 것처럼 거짓말하죠. 영화 그린카드 수록곡 중에서 카페 아프리카 함께 듣고 오시죠. 영화 동네. 요즘 화두가 되고 있는 이민 문제를 다룬 영화 그린카드 함께하고 있는데요. 그럼 이번에는 미국의 이민 문제에 관해 알아볼까요? 많은 사람이 바라는 미국 영주권, 바로 그린카드라고 하죠.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을까요? 몇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가족 초청이나 취업을 통해 받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가족 초청이라면 오늘 소개해드리는 영화 그린카드 내용처럼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가 결혼을 통해 아내나 남편을 초청하는 경우를 들 수 있고요. 또 자녀나 부모, 형제, 자매 등 가족을 초청할 수도 있습니다. 취업 이민은 미국에 있는 회사에 취직해서 일하다가 영주권을 받게 되는 경우죠. 내전이나 폭력 사태에 시달리는 나라 출신은 난민이나 망명 신청 등 인도주의 계획을 통해 영주권을 받기도 하는데요. 지금까지 200명이 넘는 탈북자가 이 제도를 통해 미국에 왔습니다. 그런가 하면 최근 중남미 이민자들이 미국 망명을 신청하기 위해 남북 국경에 몰려들면서 큰 문제가 되고 있죠. 이므로 영주권을 주는 비자 추첨 제도도 있습니다. 다양한 나라에서 이민자들을 받아들이기 위한 제도인데요. 미국에 이민 오는 사람이 적은 나라 국민을 대상으로 추첨해서 영주권을 주는 방식입니다. 미국에 이민 오려면 이렇게 다양한 길이 있는데요. 앞으로 비자 추첨 제도는 없어질지도 모르겠습니다. 최근 트럼프 행정부가 비자 추첨 제도를 폐지하는 내용의 이민 개혁안을 내놨기 때문인데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가족 초청을 줄이고 고학력자나 능력이 뛰어난 사람들에게 우선권을 줘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옵니다. 이번에 들으실 곡은 영화 그린카드 수록곡 중에서 모차르트 클라리넷 협주곡 A장조 2악장입니다. 리차드 스톨츠만의 클라리넷 연주로 함께 듣고 오시죠. 이 영화의 제목이 되고 있는 그린카드는 미국의 영주권을 말하는데요. 초창기 영주권 증명서의 색이 초록색이라서 그린카드가 별명이 됐고요. 이후에 색을 바꿨다가 최근에 별명에 맞춰서 다시 초록색 카드 형태로 돌아갔습니다. 영화 그린카드는 1991년 아카데미 시상식 각본상 후보작이었고요. 골든글로브 시상식에서 뮤지컬 코미디 부문 작품상을 수상했습니다. 제라르 드 파르디우는 남우주연상을 탔죠. 이때는 잘 알려지지 않던 시절에 한스 짐머가 음악을 맡았습니다. 영화 그린카드는 1,300만 달러의 예산으로 제작이 돼 미국에서 약 3천만 달러의 수익을 벌어들였습니다. 노래 한 곡 듣고 계속해서 이야기 나눠봅니다. 영화 그린카드 중에서 Silence, 침묵 듣고 오시죠. 영화 그린카드엔 여러 가지 메시지가 담겨 있는데요. 사람들을 위해 정원을 만든다고 했던 브론테의 견고하기만 했던 사고방식이 결국은 자신만을 위한 일이었다는 걸 느끼며 브론테는 후회하게 됩니다. 영화의 마지막 장면에서 조지는 브론테를 위해 작곡한 음악을 이런 메시지와 함께 전해주죠. For 브론테, 브론테에게 아프리카 화요일, 코끼리가 또 날뛰고 있어. 너무 날뛰어서 잠을 못 자겠어. 사냥 여행 가기 전에 마지막 인사를 하고 싶소. 위장 결혼이었지만 그 결혼을 통해 둘은 서로의 속마음과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게 되죠. 브론테의 온실은 브론테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온실의 이방인인 조지가 들어섰을 때 브론테는 처음에 받아들일 수 없었는데요. 마치 식물을 기를 때 이렇게 해야만 해 라는 원칙을 지켜야 하는 것처럼 엄격했죠. 그게 옳은 거라고 여겼습니다. 하지만 야생의 느낌이 강한 조지의 모습이 브론테로 인해 길들여지고 또 조지가 온실에 토마토를 심어버리며 브론테는 자기 자신 속에 갇혀있던 원예 전문가가 아니라 자연의 일부로서의 온실, 그러니까 조지와 행복한 일상을 가지는 모습을 곁에 두게 되죠. 음악 한 곡 듣고 옵니다. 영화 그린카드 수록곡 중에서 Poor 브론테, 가엾은 브론테 함께 들어보시죠. 영화 그린카드를 본 관객들의 반응 살펴볼까요? 관객들은 최고의 순수 멜로 영화다. 결말은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수준이지만 감동은 그 이상이었다. 사랑에 빠진다면 나의 연인과 꼭 같이 보고 싶은 영화다. 나도 이런 집에서 살고 싶다와 같은 소감을 전했습니다. 그럼 평론가들의 반응은 어떨까요? 연예 전문지 엔터테인먼트 위클리의 평론가는 이런 영화가 그저 더 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불러일으킨 유쾌한 영화였다라고 말했고요. 문화여행 전문지 타임아웃의 평론가는 이 영화를 가벼운 식사에 비유한다면 음미할 만한 영화라고 평가했습니다. 영화 그린카드의 명대사라면 어떤 게 있을까요? 조지가 피아노 연주하는 장면은 놓칠 수 없는 명장면이죠. 피아노를 아무렇게나 막 두드리고 난 뒤 이렇게 말합니다. 모차르트 곡은 아닙니다. 브론테는 건강에 좋은 음식을 좋아하는데요. 반면에 조지는 기름진 음식을 좋아하죠. 각각 다른 장소에서 이민국 면담을 할 때 조지는 아내 브론테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그녀는 새 모이 같은 걸 잘 먹어요. 브론테는 남편 조지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죠. 그이는 항상 콧노래를 해요. 영화 동네. 오늘 들른 곳은 그린카드. 그러니까 영주권을 얻기 위해 위장결혼을 했다가 들켜서 결국엔 조지는 프랑스로 추방당하고 둘은 마지막에서야 서로의 사랑을 진심으로 확인하게 되는 영화 그린카드였습니다. 끝곡으로 그린카드 수록곡 중에서 엠마우스 그룹 싱어즈의 Eyes on the Prize, 목표를 향해 들려드리고요. 저는 다음 주에 더 재미있는 영화 가져올게요. 지금까지 영화와 음악이 있는 곳, 영화 동네 이운영이었습니다. Last night I had a dream about a home that was so bright. I don't know why it has to be a dream. Why can't I? Where will I? Lord, help me. Help me find a home. Keep your eyes on the prize. Don't be dismayed. Don't be dismayed. Deep in your heart, you must believe. Everything is gonna be alright. Be all right. Everything is gonna be all right someday. Sometimes hot and sometimes cold. Sometimes I'm in, sometimes I'm out. No, I haven't had.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이 있기까지 중요한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했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는 인물 아메리카 시간입니다. 노시창입니다.
김현숙입니다. 오늘은 미국의 과학자 칼 세이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칼 세이건은 일생 중 대부분의 시간을 우주 연구에 바친 천문학자입니다.
세이건은 또 일반인들이 과학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인 교육자이기도 하죠.
칼 세이건은 1934년 뉴욕의 브루클린에서 태어났습니다. 세이거는 어렸을 때부터 과학에 대단한 관심을 갖고 있었다는데요. 특별한 동기가 있었을까요?
세이거는 별에 관해서 어린이 과학책을 보고 너무 재미가 있어서 과학자가 되기로 결심을 했다고 합니다.
네.
그런 책에서 태양이 멀리 떨어져 있는 또 다른 별이고 밤하늘에 보이는 수많은 별 가운데는 그보다도 더 먼 거리에 있는 다른 태양계도 있다. 이런 내용을 읽었습니다.
그런 세이건이 점점 나이가 들어 천체 우주학을 공부하게 된 건 자연스러운 일이었겠네요. 자, 결국 명문 시카고 대학에서 공부를 하고 하버드 대학과 코넬 대학에서 천문학을 가르치게 됐고요.
네, 칼 세이건은 아무리 어려운 과학 이야기라도 사람들이 아주 쉽고 재미있게 이해를 하도록 가르치는 기술이 있었습니다.
No, no, not that one. That one, see? Yeah, yeah. The guys who live on that one say they're at the center of the universe and the entire universe is made for their benefit.
강의, 방송, 영화, 출판물 등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칼 세이건의 우주 이야기를 접한 사람의 수는 수억 명에 달했습니다.
세이건은 또 우주 여행에서 확인이 된 두 가지의 중요한 과학 이론을 발표했습니다. 하나는 금성이 대단히 뜨거운 별이라는 이론이고 또 하나는 화성엔 그때까지 과학자들이 믿고 있었던 것처럼 식물이 자라는 계절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론이었습니다.
세이건은 화성의 어두운 부분이 식물이 존재하는 곳으로 생각이 됐었지만 사실은 화성의 대기권에 있는 대형 먼지 폭풍이라고 밝혔습니다.
칼 세이건은 1950년대부터 주로 미 항공우주국에서 추진하는 우주 탐사 계획에 참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중 하나는 화성 탐사선 마리너 9호 계획이었습니다. 마리너 9호는 1971년 5월 30일 발사돼 성공적으로 화성 궤도에 도달했습니다.
Spacecraft Mariner 9, launch date May 30th. Mission: fly 248 million miles through space to Mars.
마리너 9호는 화성 궤도를 처음으로 선회한 위성일 뿐 아니라 지구를 제외한 태양계 다른 행성의 궤도에 최초로 진입한 탐사선이기도 했죠.
1975년과 1976년에는 최초의 화성 착륙선 바이킹 1호와 2호가 발사됐습니다. 이때 바이킹 2호가 싣고 간 착륙선의 안착 지점을 결정한 건 칼 세이건이었습니다.
이 탐사는 화성의 생명체 존재 여부를 알아보기 위한 것이었는데요. 약 4년 동안 사진을 비롯한 각종 정보를 보내왔습니다.
세이건은 또 최초의 목성 탐사선과 목성과 토성을 통과하는 파이어니어 11호 계획에도 참여했습니다. 1973년에 발사된 파이어니어 11호는 우주 어딘가에 존재하는 다른 생명체를 발견할 경우 그 외계 생명체의 지구의 존재를 알리고 그들과 교류를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칼 세이건은 지구가 속해 있는 태양계 밖으로 보이저 1호와 보이저 2호를 보내는 우주 계획도 추진했습니다. 세이건은 먼 훗날 다른 별에 있는 지능이 있는 생명체들이 탐사선에 실린 메시지를 발견할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두고 그 아이디어를 제안했습니다.
우주 어딘가에 어쩌면 인간보다 훨씬 지능이 있는 존재들이 있을까 하는 건 많은 사람들의 관심사인데요.
예.
세이건은 외계인이 이 위성을 발견한다면 그들에게 무슨 메시지를 보낼 것인가 여러 달 동안 고민을 했습니다.
결국 1977년에 드디어 보이저 탐사선은 여러 나라 언어로 된 인사말 메시지를 싣고 지구를 떠났습니다.
We have lift off of the Titan Centaur carrying the first of two Voyager spacecraft to extend man's senses farther into the solar system than ever before.
보이저는 발사한 지 41년째인 지금도 우주를 날아가면서 발견되는 모든 정보를 지구에 보내주고 있습니다. 2019년 4월 현재 인류 역사상 가장 먼 거리를 항해하고 있습니다.
어떤 중력장에 빨려 들어가지 않는 한 영원히 우주로 날아갈 수 있다고 하니까요. 정말 경이로운 비행입니다.
그렇죠. 세이건은 1997년 화성 탐사선을 다시 착륙시키는데도 성과를 올리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패스파인더라는 건데요. 바이킹 후 20년 만에 다시 화성 표면에 보낸 착륙선이었죠. 무인 착륙선과 이동식 차량으로 되어 있는데요. 또 날개 모양의 태양 전지판을 설치하는 등 하나의 탐사 기지를 만든 것이었죠.
네. 패스는 길, 파인더는 찾는 것. 그러니까 이 패스파인더는 화성 탐사의 길을 찾는 장비라는 뜻이겠는데요. 자, 그 이름에 걸맞게 화성에서 많은 자료를 지구로 보내왔습니다.
과학자들은 붉은 혹성으로 불리우는 화성의 대기와 기후, 토양, 암석 이런 데 관한 수많은 정보와 영상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카일 세이건은 자신의 노력이 이뤄낸 결실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 전해에 세상을 떠났기 때문이죠.
그래서 미 항공우주국은 세이건을 추모하기 위해서요. 그 기지의 이름을 칼 세이건 기지로 지었습니다.
세이건은 뛰어난 과학자일 뿐 아니라 인기 높은 교수이기도 했습니다. 세이건은 일생 동안 600권 이상의 과학 논문을 발표했고 12권의 책을 썼습니다. 1978년에는 그중 하나, 에덴의 용, 인간 지능의 진화에 대한 의문으로 퓰리처상을 받았습니다.
세이건은 성공적인 작가이기도 했습니다. 1980년대에는 접촉이라는 공상과학 소설을 썼는데요. 지구에 사는 인간과 다른 별에 있는 존재와의 만남을 소재로 한 것이죠. 이 소설은 영화로도 만들어져서 많은 인기를 끌었습니다.
하지만 아마도 그를 가장 유명하게 한 건 텔레비전 출연일 겁니다. 세이건은 사람들이 과학에 대한 흥미를 갖도록 하기 위해 텔레비전을 매우 효과적으로 이용했습니다.
세이건은 1980년 과학에 대한 13부작 텔레비전 시리즈에 등장하면서 유명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세이건이 출연한 TV 쇼는 코스모스라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Starting gases are now introduced into a large reaction vessel. We could shine ultraviolet light on this mixture, simulating the early sun.
But in this experiment, 이 프로는 이 원자에서 우주까지 다양한 주제를 다뤘고 세계 60개국에서 4억 명이 되는 사람들이 시청을 하는 인기 프로가 됐습니다. 세이건은 이 텔레비전 프로그램을 바탕으로 책도 편해서 역시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1970년대와 80년대 미국에는 인기가 아주 높은 심야 프로그램 투나잇 쇼가 있었습니다. 세이건은 코미디언 자니 카슨이 진행하는 이 TV 프로그램에서 출연 요청이 오면 항상 기꺼이 응했습니다.
예, 당시 투나잇 쇼의 고정 시청자는 약 천만 명이 달했는데 과학에는 별 관련이 없는 토크쇼였습니다. 자, 그런데 세이건이 그런 프로그램에 출연을 응한 이유가 뭐였을까요?
세이건은 과학에 대한 사람들의 흥미를 이끌어내고 사람들의 지원을 얻어내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네.
칼 세이건이 마지막 시기에 펴낸 책 중에는 연한 푸른 점, 우주 속의 인간의 비전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세이건은 우주선 보이저 1호가 찍은 사진에서 그 제목의 아이디어를 얻었다고 하는데요. 보이저 1호는 우주에서 보는 연하고 푸른 지구의 모습을 사진으로 찍어 보냈던 거죠.
세이건은 그 책의 다큐멘터리판에서 지구에 대해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That's here.
That's home. That's 바로 여기입니다. 우리의 집입니다. 바로 우리입니다. 우리 인간은 바로 이곳에서 서로 사랑하고 서로 알고 서로 들어보았고 옛날부터 살다 갔습니다.
천문학을 하면 겸허해지고 인격을 만들어가는 경험이라고도 말합니다. 멀리 떨어져 보이는 이 작은 세상보다 인간의 어리석음을 더 잘 보여주는 것은 없을 것입니다.
나는 이 사진이 우리가 서로를 좀 더 배려하고 우리가 아는 한 유일한 우리 집, 연한 이 푸른 점을 더 잘 보존하고 소중히 여겨야 하는 우리의 책임이라는 점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카일 세이건은 1996년 12월 20일 워싱턴주 시애틀에서 사망했습니다. 세이건은 그곳 병원에서 골수암 치료를 받고 있었습니다. 당시 그의 나이는 62세였습니다.
세상은 더 많은 기여를 할 수 있는 한 천재의 뜻밖의 죽음에 모두들 안타까워했죠.
아메리카. 오늘은 미국의 우주과학자 카일 세이건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미국, 미국 문화 속으로
안녕하세요. 미국 사람들의 일상 속에서 미국의 문화를 들여다보는 미국 문화 속으로의 도성문입니다. 지금 미국에 등록돼 있는 자동차 2억 8천만 대가 조금 넘습니다. 비행기, 기차, 버스, 배, 다양한 교통수단과 함께 북한보다 80배나 더 큰 미국 땅을 오가게 하는 가장 핵심적인 이동수단이 바로 자동차고요.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얼마든지 먼 거리를 자유롭게 오갈 수 있게 하는 수단이 바로 자동차입니다. 이 자동차 번호판에 미국 50개 주의 특성과 가치 그리고 자랑거리가 담겨 있어서 운전하다가도 주차를 하고 돌아서면서도 아, 이 차는 저기서 왔구나. 이 차는 정말 멀리서 왔네. 어떻게 여기까지 왔을까? 하면서 번호판을 살펴보는 재미가 쏠쏠합니다. 미국, 미국 문화 속으로 오늘은 바로 이 이야기입니다.
50개 주의 개성이 담겨있는 미국의 자동차 번호판.
미국의 자동차 번호판은 주별로 조금씩 다르기는 하지만 보통 7개짜리의 문자와 숫자로 되어 있습니다. 알파벳 3개, 숫자 4개가 일반적이지만 숫자를 대신하는 특정 알파벳으로 어떤 독특한 의미의 개성 만점 번호판을 가질 수도 있고요. 출신 대학이나 소속된 단체의 홍보 문구를 넣은 자동차 번호판을 감싸는 다른 틀을 씌우기도 합니다. 하지만 가장 기본적인 것은 그 자동차의 주인이 어느 주 사람인지 알 수 있는 각 주의 기본 번호판을 사용한다는 겁니다. 미국 50개 주의 상징, 명소, 역사 이야기, 별명과 구호를 담고 있는 그 자동차 번호판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천혜의 자연 환경을 자랑하는 자동차 번호판.
동해에서 서로, 서해에서 동으로 쉬지 않고 자동차로 달리면 이틀이 꼬박 넘게 걸리고 비행기로도 6시간 정도가 걸리는 미국. 곳곳에 천혜의 자연 환경이 펼쳐져 있습니다. 큰 강과 산, 산맥, 호수가 그 지역의 명소이자 자랑이 되기도 하죠. 시에라 산맥은 네바다 자동차 번호판의 배경이 됐습니다. 가수 존 덴버가 노래한 로키 마운틴, 콜로라도주 자동차 번호판에 담겨 있고요. 태초의 자연을 간직하고 있고 노랑 유황의 간헐천으로 유명한 옐로스톤 국립공원은 몬태나주 자동차 번호판입니다. We were some presidents of America. 네 명의 대통령 얼굴이 조각된 러시모어 산을 보셨다면 미국 대륙의 중심에서 북쪽에 있는 사우스다코타의 자동차입니다. 남동쪽 사우스캐롤라이나주 번호판에는 테네시주와 경계를 이루고 있는 에팔레치아 산맥의 남쪽 스모키산을 배경으로 쓰고 있고요. 그리고 영국 BBC 방송도 죽기 전에 꼭 한번 가봐야 할 곳으로 선정한 그랜드 캐년. 번호판 왼쪽에 선인장을 내세운 애리조나가 그랜드 캐년 스테이트라는 문구를 표시하고 자랑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번호판은 특산물 홍보판.
지역의 특산물을 홍보하는 자동차 번호판도 있습니다. 미국의 남동쪽 반도 플로리다주는 대표 농산물인 주황색의 초록잎을 단 오렌지를 넣습니다. 바로 위 조지아주, 지금이 제철인 분홍빛의 복숭아를 담아 움직이는 홍보판으로 활용하고 있고요. 미국 최대 감자 생산지 아이다호주, 아예 글자로 famous potato, 감자로 유명한 곳입니다 라고 표시를 합니다. 다이아몬드 고장이라고 아예 자랑하고 있는 것도 있네요. 아칸소주, 역시 번호판 중앙에 큼직한 다이아몬드를 그려놓았습니다.
간단 명료에서 더 눈길이 가는 자동차 번호판.
세계적인 관광지이기도 한 미국의 대도시가 있는 지역은 어떤 자동차 번호판으로 그곳을 소개하고 있을까요? 먼저 미국에서 가장 큰 도시 뉴욕이 있는 뉴욕주는 맨하튼의 마천루와 함께 자연경관을 함께 그려놓았던 적도 있었는데요. 최근에는 그 샛노란색 바탕에 검은 숫자와 문자 그리고 그 지형도만 새겨놓아서 뉴욕의 상징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을 떠올리게 하는 엠파이어 스테이트라고 간단하게 표기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샌프란시스코 또 로스앤젤레스가 있는 서부에 길게 위치하고 있는 캘리포니아주는 어떨까요? 역시 아주 단순하게 하얀 바탕에 필기체 글씨로 캘리포니아라고만 써 있으니까 더 눈에 띄는 것 같습니다. 미국 대륙 본토에서 3,700km 떨어져 있는 태평양 위의 하와이주. 하와이 인사말이죠. 알로하 스테이트라는 별칭과 함께 하얀 바탕에 일곱 색깔의 무지개로 지역의 아름다움을 드러냈습니다.
여유와 전원 생활을 자랑하는 자동차 번호판.
미국엔 크고 유명한 도시지역만 있는 게 아닙니다. 내륙으로 들어가면 전통적으로 농사가 지역의 산업인 곳도 많고요. 여유 있는 전원 생활을 자동차 번호판에 홍보하는 그런 지역도 있습니다. 미 대륙의 중앙에 있는 아이오와, 또 오대호를 끼고 있는 위스콘신주가 그렇고요. 서부의 유타주, 최근에는 동계올림픽을 개최했던 그 지역의 자원도 홍보하고 관광객을 더 불러모으기 위해서 활강하는 스키어의 모습을 자동차 번호판 중앙에 담아놓았습니다.
미국의 역사, 애국심을 담은 자동차 번호판.
세계의 중심, 세계를 선도하는 미국은 세계 강국으로 이끌어낸 그 역사에 대한 자부심도 대단합니다. 1787년 미국의 첫 번째 연방주가 된 델라웨어는 First State라는 문구를 넣었고요. 16대 대통령이죠. 에이브럼 링컨이 오래 살았던 일리노이주, 링컨 대통령의 얼굴을 주의 상징으로 내걸었습니다. 보스턴이 있는 동부의 매사추세츠주, 미국의 정신이 곧 매사추세츠주의 정신이라는 문구를 넣었습니다. 남부 엘라바마, 성조기를 바탕으로 미국의 축복을 God bless America를 담았고, 코네티컷주, 미국의 헌법을 가장 먼저 만든 곳이라는 자부심을 담았네요. Constitution State라는 문구를 실었고요. 또 어떤 주는 자동차 번호판에 주 지도 모양을 중앙에 배치하고 또 어떤 주는 자동차 주인이 살고 있는 지역의 세세한 이름까지도 담는 등 지역에 따라서 시대에 따라서 사람들의 개성에 따라서 각양각색의 자동차 번호판이 지금 미국 전역을 누비고 있습니다.
미국 대통령 자동차의 번호판은?
미국 대통령의 자동차 번호판은 어떻게 돼 있냐고요? 지난해 싱가포르 정상회담에서 북한 김정은 위원장도 관심을 보였던 더 비스트라고 불리는 트럼프 대통령의 전용차는 워싱턴 DC 거주자들과 똑같은 모양의 번호판을 달고 있습니다. 워싱턴 DC는 독립적인 주가 아니라 연방의회가 직접 관할하는 특별한 정부 조직 형태입니다. 그래서 지역을 대표하는 연방의원이 없고요. 그동안은 주로 승격되기 위한 여러 가지 움직임이 일고 있었는데 자동차 번호판에 그런 역사가 담겨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DC 주민들과 똑같이 대표자 없이는 세금 부과도 없다라는 문구의 자동차 번호판 위에 800002라는 특별 숫자 조합, 그리고 그 중앙에 미국 대통령을 상징하는 독수리 문장을 새겨놓았습니다. 미국, 미국 문화 속으로 도성민이었습니다.
한반도를 비롯한 지구촌 곳곳에서는 하루도 쉬지 않고 수많은 소식들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지난 한 주 관심을 모았던 한반도 뉴스를 집중 분석해드리는 뉴스 포커스입니다.
미국과 북한이
We took the step to suspend several of the largest exercises.
일주일 동안 쏟아져 나온 남북한의 주요 소식들 가운데 대표적인 이야기를 골라 집중 조명해 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오늘 오전 10시 30분 무렵 우리 쪽은 북쪽에 전통문을
우리 당과 국가 군대의 최고 영도자 역사적인 방문길에 오르셨습니다.
역사는 항상 진화합니다. 그리고 오직 소수의 사람들이 변화를 위해서 소명되는 시기가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소수의
북한 관련 뉴스의 폭넓은 배경 설명과 함께 깊이 있는 분석을 전해드리는 시사대담 프로그램 뉴스 포커스. 매주 일요일 저녁과 월요일 아침에 들으실 수 있습니다. VOA 웹사이트를 통해 뉴스 포커스 원고 보기와 다시 듣기가 가능합니다. VOA 웹사이트 주소는 www.voakorea.com, www.voakorea.com입니다. 한 주 동안의 주요 한반도 뉴스를 전해드리는 뉴스 포커스. 여러분의 많은 애청 바랍니다. 잠시 후 11시부터는 VOA 세계 뉴스에 이어 뉴스 포커스와 미국 문화 속으로가 방송됩니다.